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경과 넷째 날 5월 10일 수요일 복음, 심판, 창조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가 말한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라. 우리가 심판에서 창조주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심판의 때에도 확실히 그럴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별은 현대 진리의 핵심이며 특히 진화론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 신앙의 전체 기초를 파괴하려고 위협할 때 더욱 그러하다. 진화론의 맹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진화론에 반대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셨다. 에베소서 3장 9절, 골로새서 1장 13에서 1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로마서 5장 17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라. 진화론의 필연적인 시도대로 만약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이 약화된다면 구속자로서의 그분의 역할 역시 불분명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과 폭력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과연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죄, 죽음, 고통, 폭력이 생명을 발생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중요한 그 과정들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진화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울은 아담에 의해 시작된 죄와 예수의 죽음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한다. 따라서 아담과 예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진화론의 어떤 모델에서도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최초의 죽음을 가져온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 수백만 년의 죽음이 아담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힘이자 능력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기간의 진화를 믿기 때문에 아담이 죄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편집자주. 그러므로 진화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성경적 기초를 파괴한다. 그와 반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부름으로써 이 오류에 대항하는 산 증인이 된다. 교훈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진화론의 영향력이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더욱 중요하다. 묵상.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원대한 물리적 거리와 그 신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진화론적 사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요지와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379. 주님, 시시각각 들어오는 세속적 영향력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화론적인 교육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름 앞에 우리가 충성되도록 도와주소서.
채널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여섯 번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섯 가지 표적들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표적이었고, 둘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표적, 셋째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친 표적, 넷째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실로암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적, 바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개월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평소에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과 육체가 쉬었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드는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요단강 근처에 계셨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예수님이 한 40km 떨어진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또 걸어서 하루가 좋게 걸리는 거리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틀은 좋게 걸렸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오해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아니 도대체 나사로가 누구인가?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데 아니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맞아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문안도 안 가셨네. 어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분을 섬겨야 할까? 깊은 회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혹은 이틀 길을 와 보시니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종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고 베다니까지 가는 데는 아마 하루 정도가 걸렸으니까 아마도 종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나사로는 거의 뭐 죽었든지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위문을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다급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더라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오라비는 지금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걸 압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이 천당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할 때에 부활할 그 부활 사상을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절친했던 그 가족인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사상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가장 장엄하게 선포되며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었던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2001년 7월 25일 제 정말로 절친했던 친구이자 목회 동기였던 전기성 목사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한 아이를 구하고 본인도 지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사랑하는 목회 동역자들이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을 잡고 너무 통곡하여 보는 이를 또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였지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늘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일에 우리 동기들은 친구가 잠들어 있는 재림묘역을 찾았습니다. 그 봉분 위에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아들아, 기서가 너를 부르기조차도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염이 가슴 터질 것만 같구나. 기서가 이염이 이글 적어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염이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이배 접어 뛰어볼까. 이염이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려볼까. 기서가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염이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이염이 가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염이 가슴 깊숙한 곳에는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늘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기서가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기석이는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꾸나.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 어머니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꼭 만나련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오래전 어느 소그룹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했던 유족들과 유대인들의 흘리는 눈물 속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잠시 후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우셨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33페이지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으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대소망 356페이지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나사로의 무덤에 다다르셨습니다. 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오셨을까?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진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을 확인한 후에 바로 그때에 오신 겁니다. 부활이 쇼가 아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냄새를 믿지 말고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르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맑고 드높은 창조주의 음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꿰뚫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뜩였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썩어가는 나사로의 육체에 들어갑니다.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세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여기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의 능력의 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던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섰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으면 동네 시체가 다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잔 자들을 부활시키실 때는 아는 사람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별로 인식이 없어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아시는 바 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가 됨을 입증하신 겁니다. 마침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의 힘이 들어가서 그가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죽음에 생명의 음성이 들어갔어요. 창세기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생명이 된 그 생명력이 나사로에게 들어간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 기적은 나사로의 기적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 백만 배는 더 크고 더 기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 기적 한 번만 본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아담의 모든 신실한 후손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하여 천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웅장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바로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에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전 이 시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사랑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저와 함께 약속하시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동부의 사업.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과 온 하늘도 모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부르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한다. 그런 선물은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남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광신, 거짓 흥분, 거짓으로 짓거리는 방언, 떠드는 것 등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선물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만당했다.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광신과 혼잡은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런 집회의 역량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의 고조가 사라지면 그들은 집회 전보다 더 낮은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그들의 즐거움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 향상에 가장 유익한 집회는 엄숙한 것과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고 열렬하게 또한 깊은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메인주 포틀랜드의 란트 형제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이따금 그들의 집회를 지배한 정신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동부를 황폐하게 만든 광신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므로 광신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의 경고로서 자기 앞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신의 관여에 있는 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업이 위험에 빠져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올바른 빛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다. 훈육과 조직과 질서에 굴복할 수 없는 많은 불안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경험 있는 사람의 판단을 따를 것 같으면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에 굴복하고 무모하고 무질서한 광신의 정신을 그들의 집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감명과 느낌은 사람이 주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다. 사탄이 의심만 받지 않는다면 그는 느낌과 감명을 줄 수 있다. 이것들은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큰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불신자가 그들을 싫어하도록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얌전하고 예모 있고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생애에 흠이 없어야 한다. 경솔하고 농담적이고 무모한 정신은 견책을 받아야 한다. 집회에서는 믿음 있는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거칠고 부주의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대표하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어느 곳에서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하게 혼합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조직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광신과 오류의 정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고 요긴한 진리의 요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공상적 추리를 중요한 진리의 수준 위에 놓게 하는 공상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의 모습과 그들이 따르는 정신은 그들이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안식일을 양식 있는 불신자가 크게 반대하게 만든다. 이런 자가 진리를 버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한결같이 진리에 순종할 큰 무리가 동부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한편 스스로가 택한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는 마침내 그들을 넘어뜨릴 오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동안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말씀과 교리로 활동하는 목사는 철저한 일꾼이 되어 진리를 순결한 그대로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까부른 깨끗한 여물로 양떼를 먹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안식일을 전하는 떠돌이 별들이 있다. 그들은 오류를 섞은 진리와 일치되지 않은 자신의 많은 견해를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사탄은 그들을 충동하여 지성적이고 양식 있는 불신자의 혐오감을 사게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세 번째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싹이 트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자란 후에는 가시덤불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꽉 막고 있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바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물교원 50쪽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죗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바라된 씨는 지식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는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염려라는 장애물입니다. 세상에 염려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는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요. 가난한 사람은 고된 노동과 빈곤과 궁핍이 그들의 염려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들이 하는 사업과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로 근심하며 지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해맑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도 자기보다 더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로 학원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은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성적이 제1주의가 된 사회에서 시험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 임금이 매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실력 있다는 의원들이 모두 임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렇게 임금의 질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은 대답하기를, 임금님,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 입으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과 모든 신하들은 매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그 사람의 속옷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해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곧장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부자, 장군, 선생, 잘생긴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군도 장군대로 고민이 있고, 잘생긴 사람도 고민이 있고, 선생님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산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젊은이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젊은이의 노래소리가 그치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기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은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속옷을 가져가면 임금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당신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속옷 한 장 사입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물결처럼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염려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재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